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이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여하튼 뭐 세계 몇 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이겨가지고 메달을 따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혹시 우리나라 선수가 이길 때 기분이 나쁘고 지면 기분 좋은 분 혹시 계세요? 막 일본 선수하고 붙었다, 근데 졌다, 근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뭐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면 내가 이긴 것 같고, 우리나라 선수가 지면 우리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구별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 세상에는 나와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자신과 구별되는 다른 존재를 일러서 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타자는 사실상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고 우리와 다른 집단인 거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도무지 저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다른 집단 이게 아니고 도저히 저거 용납할 수 없는 아주 괘씸한 놈들이야,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집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존재, 다른 집단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같이 살았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실제로는 단일 민족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하튼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그래요. 애굽은요, 고대 애굽은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많은 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히브리 사람들만 꼭 찍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혹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적군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이 저 사람을 괴롭히자,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적대적인 세력이 아니었는데 애굽에서 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세력 취급을 당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을, 나와 다르다는 것을 과장해가지고요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면 이렇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이 증폭이 되면 사실 좀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우리 사회 안에도 뭐 요즘 팔레스타인 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들도 사실 보면 다른 집단들 사이의 적대감이 증폭이 되고, 또 그거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세력들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 46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이제 50장 51장을 가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46장부터 51장까지가 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오고, 47장에 블레셋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긴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 구절밖에 안 돼요. 암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뭐 이런 주변 그 어떤 유목민 비슷한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50장, 51장에 가면 바벨론에 대한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제 심판선언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 혹은 예루살렘에 받을 징계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거 작정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거든요. 사실상 46장부터 51장까지 이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심판 선언이요, 사실 다 바벨론과 관련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망하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가 볼 때는 이게 바벨론 세력이 확장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애굽도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 모압, 뭐 하여튼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바벨론 세력의 확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무너뜨리시는 거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볼 때는 이게 바벨론, 그러니까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토대로 한 북방 세력의 확장,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불러오신 거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특별히 그 중심에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역사가들이 기록하는 것과 선지자가 믿음의 눈으로 기록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 이거요 믿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납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좀 덥죠? 26도니까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한 27도쯤 되면 깝깝하거든요. 근데 25도쯤 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지금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정신을 잃어가시는 분이 계신데 몸을 좀 어떻게 좀 움직여 보시죠. 예. 어깨도 좀 목도 안 돌려 보시고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지금부터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좀 곤란해요. 예.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이요 약속의 책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말도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아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애굽이 무너지는 거는 예레미야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무너진다 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만 해도 이제 갓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대 모든 근동지역을 다 정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요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고요. 바벨론이 막 이제 기세등등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고 폐허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사회는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더욱이 고대 근동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어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도시가 망하면 그 도시를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도시를 만들고 또 다른 도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고대 근동의 도시들은요 한꺼풀 파면 어느 시대 한꺼풀 파면 어느 시대 이런 식으로 발굴이 돼요. 바벨론은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그 거대한 제국인데요 폐허가 돼가지고 회복된 적이 없어요. 독일이 발굴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고대 바벨론의 거의 모든 유물이요 독일에 가면 있습니다. 무슨 영국 대영 박물관이나 독일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런 데 가면 이놈들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거를 다 갖다가 만들어놓은 예 진짜 그러니까 독일이 바벨론 이 아수르 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 지금은 페르가몬 박물관 그 베를린에 가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 거대한 건물에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보았을 법한 그런 성벽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떻게 성벽을 통째로 뜯을 수 있냐? 이게 다 진흙에 묻혀가지고요. 2000년 동안 회복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 도시가 망하면 그 위에 또 다른 도시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바벨론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거다 이야기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바벨론이 막 이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는 거잖아. 바벨론이 커져가지고 모든 고대 근동을 다 짓밟아서 일어난 일이잖아.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망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거다고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무슨 예를 들면 무슨 한 나라에 대한 중국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상관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이런 심판 선언이요 언약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당에 애들이 많이 놀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빽 울면요, 뛰어가는 거는 자기 엄마만 뛰어가요. 그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떠드는 중에도 엄마 귀에는 자기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렇다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심판 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함이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면 46장에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이 나온다고요.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는 중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을 무너뜨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가 택하신 당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절대로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셔서 징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포기해버리느냐? 아니고,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묵상했던 예레미야 48장도 보시면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압을 심판하시는데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합니다. 모압이 교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네가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모압이 자기가 토한 곳에 뒹구는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거예요. 모압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했기 때문에 네가 그 모욕을 되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압을 심판하실 때도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언약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느냐는 것을 기초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러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49장 1절, 예레미야 4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말감은요, 밀곰이라고도 하는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암몬 사람의 수호신 밀곰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그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광야를 40년 유랑하고 난 뒤에 요단 동편,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땅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유랑하다가 요단 동편 땅에 오니까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고원지대고요, 비 자주 오고요, 그리고 큰 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예루살렘 이남으로는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는 긴 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니까 풀이 길게 나지 않고 다 짤막짤막한, 그러니까 그런 데는 양밖에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 동편 가니까 거기는 고원지대고 뭐 건기 우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는데, 왜 므낫세 반이라고 하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야 여기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니야, 요단을 건너가야지 그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은 야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여기 차지하자, 그래가지고요 르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은 본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민수기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하튼 이 사람이 욕심을 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역사를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다 망합니다. 금방 없어져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가지파를 물리치고 가지파를 몰아내고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사는 거 지됨이냐,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왜 그 자식들 다 죽이고 그 상속자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이 폐허가 될 거라고.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빠는 지금 요르단의 암만을 라빠라 그럽니다. 왜 요르단 수도가 암만이냐면 암몬 자손이 살던 곳이기 때문에 암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 라빠가 폐허더미가 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그 암몬을 다시 물리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하튼 가지파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암몬이요, 이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 이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말감, 밀곰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갈 거기 때문에 이 암몬의 수호신이 암몬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암몬은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4절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역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고대 사회는요 부강하면 용병을 사서라도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할 수 있었어요. 암몬이 부강해가지고요 돈이 많았어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대들겠느냐. 그러면서 고대 사회는 또 물이 중요했거든요. 이 암몬을 흐르는 그 강, 흐르는 골짜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소리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리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했는데 두려움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모든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요 어떻게 다시 모을 수도 없어요.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망할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가지파의 땅, 가지파의 땅을 어떻게 네가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 가지파는요 별로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가지파는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약속의 땅까지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더욱이 이 가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로암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던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알과 그 뭡니까 이게 아합과 이세벨 때 바알 신앙을 국가 통신념으로 도입하면서 바알 신앙에까지 물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뒤에도 별로 회개하거나 변화된 거 없이 그냥 악하게 살다가, 여러분 이 어성경 공부하신 분 많으시겠지만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는 그나마 선한 왕, 악한 왕 교대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악한 왕,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래가지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적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요, 그 가지파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지파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요. 예레미야 31장 6절 보시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6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열 지파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일컬어서 늘 에브라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 망했다니까요. 예레미야 때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요.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열 지파 다 아수르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더 악했어요. 바벨론은 그나마 사람을 남겨뒀는데 아수르는요 다 잡아가지고 흩어버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아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 잡은 사람을 여기로 옮기고 그래가지고 그 부족 자체를 아주 씨를 없애버리는 씨앗을 없애버리는 게 이제 아수르의 통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에브라임 아수르의 짓밟혀가 없어져 버린 그 에브라임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의 공통점이 뭔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의 공통점이 뭔가요? 다 연약해요.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먼 길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울며 울며 돌아올 거라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맹인이 안 넘어지고 걷기가 쉬울까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는요 계곡인데요 항상 물이 없어요. 이 계곡인데 비가 올 때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걷기가 좋은 길이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이에요. 그러니 이 좋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이요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시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에브라임을 향하여 나의 장자되라.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약성경대로 하자면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을 향하여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영혼이어도 하나님이 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에브라임을 적으로 생각해가지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남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남북관계에 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남북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북녘 땅에 대해서 너무 큰 적개심을 갖는 것은 그거는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분단된 조국의 한쪽 편에 대해서 너무 큰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적개심을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적개심을 부추기는 극우 집단들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는요 일종의 반민족 반통일 세력이 되어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화해와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적개심으로 무장하고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무너진 에브라임을 향해서도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갓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도요 찬찬히 읽어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배어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오늘 암몬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암몬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세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제 모압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도 길게 말씀하신 뒤에 예레미야 48장 47절 한번 보시겠어요? 4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때라도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거나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도 자비하신 분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민족, 모든 열방에 대하여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요, 한 번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한, 정치적 강대한 이런 거 아니고요, 이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천하만민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을 길러내신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요. 가나안 땅은요, 동서남북의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민수기 묵상할 때 보셨죠. 동서남북의 경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전라남북도 합한 것보다 조금 더 작아요. 고대 사회의 신들은요, 다 수호신이었어요. 수호신. 자기 부족의 수호신. 그래서 애굽의 신이 있고, 이를테면 암몬의 신이 있고, 무슨 모압의 신이 있고, 아니면 또 무슨 뭐 있어요. 이를테면 암몬은 그 이 몰렉, 밀곰을 섬겼죠. 뭐 밀곰,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그 말감이라고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를테면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어요. 일단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자기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의 역할이 뭘까요? 그 소신의 역할은 자기 부족을, 자기를 섬기는 그 부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을 강하게 해가지고 수호신이 힘이 세면 다른 집단, 다른 부족을 공격하거나 정복하거나 지배하거나 뭐 압제하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힘이 센 세력일수록 고대의 모든 근동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요, 자기 수호신을 앞세우고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한 거거든요. 신의 역할은 뭐라고요? 자기 부족을 지키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신이 많았어요. 그 신을 내세워서 싸웠어요. 자기 신이 힘이 세면 다른 신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신전에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러면서 우리 신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경쟁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자기 부족의 안전, 자기 부족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배하는 영역을 점점 확장해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수호신 히브리인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히브리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히브리인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세요. 정작 자기 백성은 동서남북 경계를 정해놓고 그 동서남북 경계를 넘어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서남북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였어요. 이 슬라이드 계속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은 요한복음 3장 19절 16절만큼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불러내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 의와 공도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이거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테고 이제 영적 절인 시작하면 다시 성경 읽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 그 계명, 율례, 법도 그거를 잘 묵상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정의와 공의거든요. 의와 공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그 백성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수호신을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천하만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는 일꾼이었거든요. 제사장은 고대 사회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 이 언약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제사장은 남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문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저버렸어요.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도록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 때문에 주변 이방 민족들이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18절 보면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원래는 축복의 술잔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그 법, 그걸 다 저버리.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산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이 범죄한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나라가 다 무너져요. 이를테면 이 건물에 기둥이 무너져요. 기둥이 무너지면 기둥만 무너지고 맙니까?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세상의 아주 복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무너져버리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될 열방의 복이 되어야 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의 복이 되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악하고 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읽을 때 로마로 가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휩쓸린 장면을 사도행전 27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요나 덕분에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셔가지고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이 요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제자교회 때문에 전주와 호남이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을 위하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 저 뒤에 슬라이드에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에 대한 백성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성도님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요?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기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압니다. 예수 믿는 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돈은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지금 요즘 우리 심판 선언을 읽고 있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이 뽑혀지고 파괴가 되고 파멸이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건설하려고 하는 분이고 심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건설하고 심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심어서 길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뭐를 목표로? 세상의 복이 되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길러내려고 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세요.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이사야 19장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19장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 애굽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요 애굽에까지 복을 주려고 하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내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25절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셔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을 원수로 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수르를 원수로 여기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집단 나와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집단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원수가 된 것이어도 그걸 풀어내시고 은혜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원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경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다 평화를 누리게 하시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이 둘이 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남곡방언으로, 이 사도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이 남곡방언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온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교회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일꾼들로 길러내시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뭘 심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뭘 길러내려고 뭘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으세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길러내시려고 얼마나 애타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르시고 교회를 길러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뜻이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복을 누릴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 삶을 통해서 누가 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흥황하는 거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 때문에 누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복이 되는 일꾼으로 불러내셨거든요.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시려고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욕망의 원하는 대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대, 그거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앞가림하는 인생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세상에, 남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잘 읽어요.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이 열방을 은혜 안에 회복해 내실 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심판하시고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고 회복하시고 싸매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교회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사는 이 시대 세상에 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